히브리서 50번 메시지 경주를 달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경주임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의 경주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상을 얻기 위해 경주해야 합니다. 이 상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에서의 보상입니다. 경주하여 상을 얻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경주에 비유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라고 말함으로써 경주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이 경주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경주가 온전케 됨이나 영원하게 됨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주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경주는 생명의 법의 내적 역사도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은 경주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경주는 심지어 혼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주를 달리는 방법이지 경주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나는 길이요 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주는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는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경주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경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의 경주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것, 즉 하나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경주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우리가 달리는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길이신 그리스도가 경주입니다. 나는 40년 이상 이 경주하는 문제에 대하여 사역했지만 경주가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분명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길에 대해 분명해져야 한다는 데 부담이 있습니다. 우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길은 시작과 끝이 없으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미칩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에는 오직 한 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신 그리스도의 이 문제를 상징하기 위해 예표를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대로 성막은 세 부분, 즉 바깥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세 부분 안에는 하나의 길이 있는데 곧 제단으로부터 출발하여 물두멍을 지나서 진설병과 등대와 분향단을 지나 생명의 법이 있는 법궤 안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길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이 길이 경주라고 불리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 위에 있게 하는 것이었음을 계시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인 그리스도 위에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나무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를 취하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사람이 만일 이렇게 행하면 그는 즉시로 하나님 길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창조된 직후 사람 앞에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 있었지만 사탄은 사람을 하나님의 유일한 길로부터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것으로 미혹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 안에서 미혹된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기 위한 구속의 길을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벨은 이 길을 따랐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길로 돌아갔지만 가인은 한 발 더 사탄의 미혹의 길로 빗나감으로 결코 하나님의 원래의 길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막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에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어떠 하심의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 받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죄인들이었으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보이셨는데 그 안에는 바깥 마당에 있는 제단으로부터 지성소의 최종 지점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누림 곧 생명의 법에 이르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여러 면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즉 유대 종교는 성막과 구약에 계시된 모든 것들을 오용하여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조성된 그 종교가 급기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성막과 성전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이 그 길에 의해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목적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제단에 제물들을 드리고 양을 손질하고 진설병을 신혈하고 향을 사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접촉할 방법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셔서 형제 자매들과 교통을 누리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길은 성전 안에 있지 않았으며 길은 베다니에 있는 그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예배와 봉사조차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사탄에 의해 이용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유대 종교를 위했던 다소의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스데반과 같은 그의 동족들이 종교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을 반대하기 위하여 격동되었습니다. 그때 그 길은 경주가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과 스데반과 다른 모든 믿는 이들은 그 안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소의 사울이 이 길과 나란히 달리면서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려 했을 때 주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이 길로 돌이키셨습니다. 나는 사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을 걷고 있을 때 그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의 종교적인 배경과 이 길을 따르는 데 있는 혼란을 숙고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결국 그는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에 대해 잊어버려야 하며 단지 그 길 위에서 걸을 뿐 아니라 달려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차를 급히 몰 때마다 당신은 출구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속도를 낮출 때 당신은 출구를 보게 됩니다. 사울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을 때 그 이름은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달림으로 그 길은 경주로 바뀌었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로서 당신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언젠가 우리는 퇴장당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점잖게 그리고 천천히 걷는다면 우리는 다른 길로 빗나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경주를 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두리번거릴 시간이 없고 우리의 눈은 목표에 맞춰질 것이며 우리는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전진하고 경주를 달리기 위한 가장 큰 경례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두리번거리거나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머뭇거리지는 않았지만 전형적인 히브리 믿는이로서 그의 배경을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그가 주님에 의해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진 후 유대 종교 안에서의 그의 생애를 회상해 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그는 나는 많은 좋은 일을 하지 않았는가, 성전은 거짓이고 제사장 직분은 잘못된 것이란 말인가, 그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의 종교적인 배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갈라디아서 1장과 빌립보서 3장과 히브리서 전체를 매우 분명하게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는 전형적인 히브리 믿는 이가 아니었더라면 그는 머뭇거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일한 상황 안에 있었으며 동일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었기 때문에 체험 있는 환자였습니다. 체험이 많은 환자는 좋은 의사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은 불구가 되는 위험에 처했던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던 의사였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동일한 위험에 있다가 치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머뭇거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치료법을 알았고 그들에게 올바른 약을 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불구가 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경주를 달리는 대로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의 약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존재 안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준으로 우리 모두를 그 표준의 재생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대로 이것은 우리 온전케 됨과 영화롭게 됨을 낳을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많은 히브리 믿는 이들은 그들의 배경과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서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제사장 직분과 재물들에 의해 길을 벗어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좌초하거나 유대교로 물러가거나 지성소로 나아가지 않는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에 의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목표로부터 어떤 것으로 돌이키려는 위험에 처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1장 안에서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길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제시한 후에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경주를 달리자 여전히 망설이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두리번거리지 말라. 심지어 걷지 말고 달리라.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망설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경주가 무엇인지 분명해져야 하는데 경주는 바로 우리의 길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하나의 길로서만 취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달리기 위한 경주로서 취해야 합니다. 6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피할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피하여 우리의 선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경주를 달리는 것의 의미입니다. 새 언약의 모든 믿는 이들은 이 경주를 달려야 함. 모든 거리끼는 것과 무거운 것과 짐과 장애를 벗어버림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거리끼는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라고 말합니다. 거리끼는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무거운 것, 짐, 장애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경주에서 달리는 자들은 모든 불필요한 무거운 것들과 모든 거추장스러운 짐들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이는 경주에서 이기는 데 어떤 장애를 갖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문제에 있어서 너희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림. 1절은 우리를 매우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죄는 주로 우리로 하여금 경주를 달리는 것으로부터 얽매는 것, 마치 10장 26절에 언급된 고의적인 죄처럼 히브리 믿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새 언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걸리적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모두 히브리 믿는 이들을 좌절시키며 유대교에 의하여 배척된 예수를 따르는 새 언약의 길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경주를 달리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목걸이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로 물러가고 돌아가려는 사상은 하나의 얽매이기 쉬운 죄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죄는 특이하고 독특한 것인데 이는 바울이 정관사를 사용하여 그 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독특한 얽매이기 하는 죄는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폐하고 새 언약의 길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고의적인 죄였습니다. 인내로서 이 경주에는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서 그것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경주를 달리기 위해 인내로서 반대를 견뎌야 하며 우리의 혼란에서 지치거나 쇠약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을 외면함으로 2절에서 바울은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바라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다른 모든 것들을 외면함으로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백야도와 같은 경주를 달리는 자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오직 전념하여 결승점을 바라보고 질주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히브리 형제들이여 망설이고 주저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에서 돌이켜 전념하여 그분을 바라보라. 이것이 경주를 달리는 방법이다. 히브리 믿는 이들은 그들의 상황의 모든 것을 외면하고 그들의 정교와 그것의 핍박을 떠나고 모든 땅에 속한 것들을 떠나야 했는데 이는 그들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를 바라보므로 바울은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곧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1장 3절부터 이 책은 우리에게 계속 하늘에 앉아계신 그리스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다른 서신서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 생명주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매우 많은 방면을 가지고 하늘에 앉아계신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과 자아와 천연적인 사랑과 대비됩니다. 이 책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는 땅에 속한 종교와 모든 땅에 속한 것들과 대비됩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영으로 돌이켜 그를 접촉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땅의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승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 안에서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 우리 구원의 대장으로 거룩해 하시는 분으로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분과 영속적인 원조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더 뛰어난 사역을 가지신 참 장막 안에서 부리는 자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과 중보자로 신약의 집행자로 선주자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양의 큰 목자로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처럼 놀랍고 만유를 포함한 분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하늘과 생명을 사역하실 것이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능히 하늘에 속한 경주를 달릴 수 있게 하시며 우리로 모든 생애의 여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인도하고 이끄실 수 있는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으로 우리에게 옮겨 보시며 주입하실 것입니다. 늘 보좌를 얻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놀라운 예수는 거대한 자석처럼 그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그에게 이끄는 우주 안에서 가장 큰 인력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이외의 모든 것을 외면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매력적인 아름다움에 사로잡힘으로써입니다. 그처럼 매력적인 것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산란케 하는 많은 것들을 외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를 거스려 거역한 죄인들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므로 3절은 너희가 혼란에서 지치고 쇠약해지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거역한 것을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복음서로 인도합니다. 그때 그 죄인들은 모든 종교인들과 유대주의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길로부터 멈추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이 모든 반대자들을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좌절하지 않으셨으며 그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함으로 4절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죄는 믿는 이들을 좌절시키고 새 언약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데 이는 그것이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주를 달리는 하나의 본임. 사도 바울의 배경이 히브리 믿는 이들과 같았기 때문에 그는 경주를 달리는데 본이 되기 위한 작용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과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은 그가 어떻게 경주를 달리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과 12절부터 14절은 그가 어떻게 여전히 그 경주를 달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옛 유대 종교를 떠나서 경주를 달리는 전형적인 히브리 민인이었음을 봅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그가 경주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 경주를 달리고 있었을 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결코 멸망될 순 없지만 그가 버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버림이 된다는 것은 경주에서 실패하는 것이며 목표 지점에 이르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버림이 된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책망받는 것, 자격이 없거나 인정받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히브리 형제들이여, 너희들은 조심해야 한다. 물론 너희는 구원받았지만 너희는 버려지고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념은 목표에 이르는 것과 보상으로서 상을 받는 것과 조화됩니다. 그러나 달리는 자가 버려지고 상을 받는 데 있어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바울은 히브리 형제들을 경고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경주를 달리도록 큰 경려제를 줌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단지 길을 걸어야 할 뿐 아니라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